종말론은 종말적 세계관입니다. 흉내 내어 묵시적 세계관을 묵시론이라 불러봤습니다.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포칼립스 영어 단어를 묵시적 세계관이라고 이해하십시다. 오늘은 종말론과 묵시적 세계관, 아포칼립스 사이에 부활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잘 새기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의 끝, 마지막은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의 매듭을 뜻합니다. 단어 자체로는 종말론은 역사의 끝, 마지막에 관한 세계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포칼립스 묵시적 세계관이라는 말과 섞어서 사용해요. 헷갈립니다. 상관없지만 한편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계시, 묵시, 비전 혹은 아포칼립스, 뭔가 밝히 드러냄이라고 배웠습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을 드러냄입니다. 묵시적 세계관, 아포칼립스가 종말론과 무엇이 다른가? 단어로서 보자면 종말론은 아포칼립스 묵시적 세계관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로는 종말론은 끝, 엔드타임을 논하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없습니다. 새 세상, 새 질서가 없습니다. 이 부족한 의미를 채워주는 말이 바로 아포칼립스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포칼립스는 새로운 시작, 부활을 보여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마지막이야, 종말이죠.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해, 아포칼립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라는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리셋팅된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포칼립스입니다. 새 질서를 논하는 것이 아포칼립스입니다. 오늘 설교 테마는 아포칼립스가 종말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서를 잠시 보고 12장을 또 살펴봅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왕의 꿈을 해석한다든지 풀무불에 던져 죽어야 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아이들도 듣기에 참 재미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두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도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왕, 다리오는 바벨론 왕이 아닌 메대, 미디아 왕입니다. 그런데 역사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사 혹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후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몇백 년 떨어져 있는 왕들을 섬겼다? 말이 안 되죠. 벨사살은 왕도 아닙니다. 고레스 왕과 싸워서 패배한 제후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패배한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상 엄청난 괴리가 있죠. 다니엘서가 훨씬 후대에 기록된 책이라는 방증입니다. 수백 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기록하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저자가 바빌론과 페르시아 사이 명확한 한계나 구분이나 역사적 지식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인칭 주인공으로 나오는 1장에서 6장까지의 기록은 아마도 다니엘 시대를 훨씬 지난 기원전 3세기 기록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 7장에서 12장을 보면 그 기록 연대를 더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고 아포칼립스입니다.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 사이에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지배자 폭군 셀루시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의 히브리말 성경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직접 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300년 후대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명한 이름 다니엘을 빌려서 누군가가 묵시적 작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아포칼립스 특징 첫째는 익명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암호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대적 인물이 암호를 해독하기 어렵게 한 것이죠. 난해한 작품이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글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예언서를 썼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말을 했다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일 없습니다. 이런 말보다 니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멸망하리라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잡혀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포칼립스는 주로 비전, 환상, 꿈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보통 그 메시지가 상징적입니다. 암호화된 상징들이 현실에선 볼 수 없는 괴물들인데 거의 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나라를 상징하는 슈퍼파워 괴물로 말입니다. 이것이 아포칼립스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암호와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그 메신저는 주로 천상의 사자,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6장의 다니엘은 3인칭 주인공으로 나오지요. 그러나 7장부터 12장 아포칼립스 부분은 1인칭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이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보니 7장 1절에서 8절까지 짐승 넷이 등장합니다. 독수리 날개에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표범도 날개가 있어요. 뿔 달린 괴물이 있고 다 주변 강대국을 상징하는 거죠. 당시에 최강은 페르시아 다음 알렉산더의 그리스입니다.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이집트와 시리아가 각각 독립을 합니다. 알렉산더를 도우던 장군들이 나라 하나씩 차지한 거죠. 이집트는 프톨레미, 시리아는 셀루시드라고 했고 시리아 왕은 작지만 교만한 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천사가 해설까지 해줘요. 다니엘한테. 이게 전형적인 아포칼립스 장르이지요. 그런데 이 아포칼립스 비전은 고대 근동 역사를 쭉 훑어봐 주는 거예요. 기원전 6세기 500년부터 2세기 한 100년 사이 바벨론, 미디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혹은 헬라 제국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스의 특징 세 번째는 이 비전들이 연대기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건이 역사의 진행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상징적이고 연대기적인 암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니엘서 7장에 머물러 있는데요.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계신 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맹렬한 전차 위에 앉아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수염이 깁니다. 이름하여 옛적부터 계신 존재입니다. 영어로는 The Ancient Day라고 했습니다. 이 존재가 인자 같은 존재에게 영광과 왕권을 수여합니다. 인자와 옛적부터 계신 자는 신적인 존재이죠. 네, 이것이 아포칼립스 특징 네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적인 존재가 모든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는 악한 자들을 저주함과 동시에 자신의 왕권, 통치권을 데몬스트레이션 합니다. 페르시아, 그리스를 상징하는 그 괴물 짐승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 같아요. 그 인자께서 7장 8절 11절에 나오는 작은 뿔을 제압합니다. 이 작은 뿔이 아주 악하죠. 안티오쿠스입니다. 법도 바꾸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도들을 말살하려고 하죠. 성도는 충성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코드 암호입니다. 역사에 잘 알려진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의 일입니다. 이 인자께서 승리한 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이전에 흉포했던 나라를 대체하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아포칼립스 특징 다섯째는 이원론적 대립각을 설정합니다. 적은 수의 의인과 절대 다수의 악인 사이의 전쟁, 최후의 결전이 있습니다. 악인은 패망하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적 구도는 고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이 서로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마침 우리 다니엘서도 그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과 겹쳐 있죠. 그래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아포칼립스의 특징 여섯째는 하나님과 원시 카오스의 신과의 우주적 전투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가면은 순양과 숫염소 비전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작은 뿔, 안티오쿠스의 뿔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는 자이죠. 일부러 성전을 더럽히려는 목적으로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든가 돼지머리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을 Abomination of Desolation,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코드화된 암호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정보 당국이 암호를 해독할 때까지는 체포가 안 되겠죠?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면은 다니엘이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해 달라는 기도죠. 이에 천사 가브리엘의 위로가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예레미야가 예언까지 했던 그 마지막이다. 예루살렘이 70년 폐허로 남아 있으리라. 근데 기록은 70년이 아니고 70주, 70 weeks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요? 기원전 6세기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수백 년 후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유대 나라를 새로 세우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엉터리일까요? 물론 아니죠. 예레미야 역시 암호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가 7일이니까 그 한 주를 7년으로 잡으면 490년이 지나야 그 모든 일이 완성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49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7년 혹은 7주? 예, 안티오쿠스의 통치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독자는 지금 이 마지막 주, 마지막 7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왕 안티오쿠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포칼립스의 특징이죠. 때가 왔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스테이지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극한의 고통을 지나고 있다. 만삭의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고통이다. 그러나 곧 아기가 나올 거다.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거다. 전능한 파워를 행사하실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오랫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 그 시대가 이젠 끝나고 새로운 질서, 새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스의 타임라인은, 그 역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로 치면 하나의 매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매듭까지는 드라마는 진행되어야죠. 그 드라마 진행 중 사람, 인간의 역할 별로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파워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 환난과 고통의 시기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게 아포칼립스 특징 일곱째입니다. 산통을 거칠 뿐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름 신실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일곱 두루마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 재난들은 쇼트트랙 스케이팅 일곱 바퀴 도는 트랙 경기처럼 마지막 바퀴 돌 때 종을 딸랑딸랑 치죠. 호각을 불죠. 비슷합니다. 일곱 바퀴는 이미 정해져 놓았죠. 영화 속에 일곱 관문을 그 상상불허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뭔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설 이야기가 거의 이런 모티프죠. 아포칼립스의 특징 여덟째, 뒷부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 비전입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네, 죽은 자죠.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생입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영벌이죠. 영벌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부활이 아포칼립스의 특징 여덟째입니다. 개인 개인에게 심판이 있는데요. 사후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구약성경에서 제일 늦게 출판된 이 다니엘서에 와서야 비로소 죽은 후의 삶, 죽음 후의 영원한 형벌 개념이 나옵니다. 부활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극심한 박해로 죽은 이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영벌로 보상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영벌 아이디어가 있는 이 다니엘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사해 두루마리 글의 영향을 지대하게 남겼음이 최근의 연구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이후의 문서인 신약 성경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이 사상 혹은 이 신앙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곳인가? 이 세상을 검증해 봤겠죠. 결론은 상과 벌은 사후, 죽은 후에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시리아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압박하는 고통과 고난을 겪기만 했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히브리 성경관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삶, 생명이란 이 세상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야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주된 관심사는 저승에서의 불멸이 아니었어요. 이 생, 이 땅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포칼립스는 소망의 작품인 동시에 절망의 작품이라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절망, 이 세상은 의인들을 위한 아무 약속도 지켜주지 못하더라 라는 전제 때문입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뛰어드신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만물에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연 질서에도 끼어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망가진 이 세상을 결국 멸망시키시고 그렇게 멸망시키는 이유가 바로 의인들을 구하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미 죽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있으리라.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리라. 그런데 단 이 소망은 미래로 남아있다는 것. 그때의 최상의, 최후의 보응이 있으리라는 것. 이것이 아포칼립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트라우마, 전쟁에 피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와 좌절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아포칼립스라는 글들이 출연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죠. 이 배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십시다. 부활은 아포칼립스입니다. 종말론이 멈추는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 새 천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아포칼립스입니다. 부활을 명시적으로 증거하는 구절 다니엘서 12장 2절과 같은 구절이 다니엘서 이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사상을 지금도 유대인들 모두 수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 아포칼립스 사상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믿음, 고백, 기독교의 근간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과 고백은 아포칼립스 사상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포칼립스, 종말론과 어떻게 다르다고 했나요? 네, 새로운 출발, 새 나라, 새 질서, 그게 핵심이죠. 부활 아포칼립스가 이루어내는 새로운 지평입니다. 정리하십시다. 다니엘서,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 역사적 실제 발생한 사건과 상황에 반응한 책입니다. 안티오쿠스 박해와 죽음이라는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트라우마 경험은 처음은 아니었어요. 수백 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다메섹의 아시라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망했던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반응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활약하던 당시 나라가 망한 이유를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징벌로만 이해했습니다. 어치구나, 망했구나, 종말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극심한 모욕, 안티오쿠스의 명령에 불복하다가 돼지머리, 제우스 상으로 성소가 훼손되었습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 자신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있어서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리아의 법을 일부러 어겼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순교 혹은 순교자가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 이것이 바로 아포칼립스라는 전혀 새로운 반응으로 다니엘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핵심 메시지는 부활이죠. 기다리라, 참아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옳은 일임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은 못 알아줘도 종국, 종말에는 궁극에는 지각을 변동시킬 승리가 올 거야. 바로 사망과 악을 무찌르는 믿음과 생명이 승리할 거란 말이야. 부활이죠. 그 부활이 곧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완전 장악하시는 히스토리를 강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지 않습니까? 모욕과 고문과 심지어 죽음마저 맞이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쓴 작가 주위에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삼촌도 있고 동생도 있고 무수히 신실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지라도 견딘다. 죽을지라도 견디자. 이 메시지지요. 이 아포칼립스 부활, 부활 아포칼립스의 힘으로 신약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포칼립스 덕택에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